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은 어제 자강도 용인군 동양리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사체의 이름을 화성80이라고 소개하며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는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전략에 따라 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로 처음으로 도입한 앰프라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전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 무기체계 개발이 북한의 자위적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오늘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이날 1차 투표에서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을 한 표 차이로 꺾고 자민당 총재에 선출됐습니다. 다른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과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무득표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민당이 집권 여당이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게 되며 기시다 전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의 뒤를 이어 다음 달 4일 총리에 취임합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장기 집권해온 아베 신조 정권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불평등을 야기했다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AP통신은 전통적 미일 동맹 관계 중시, 중국의 도발에 대응한 가치를 공유한 동맹과의 연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등 대외 전략 부문에서는 기시다 정부가 이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의회 증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규모 미군을 잔류시킬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프랭크 맥킨지 중부사령관이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이 같은 내용은 그런 조언을 받지 못했다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약 2,500명 규모의 부대를 아프간에 잔류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답변했고 밀리 합참의장도 그런 견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밀리 합참의장은 관련 조언을 받지 못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위증이었는지 묻는 공화당 댄 설리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군 수뇌부들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합참과 군의 진실한 조언을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조언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일 미군이 철군 시한인 8월을 넘겨 계속 아프간에 주둔했더라면 미국은 계속해서 탈레반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다수의 세계보건기구 WHO 직원들이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WHO가 밝혔습니다. WHO 산하 독립위원회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나섰던 WHO 직원들이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80건 이상의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83명의 용의자 가운데 21명이 WHO 직원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13살에서 43살 사이 여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증언했다며 일부 학대 사례는 에볼라 대응을 위해 운영한 현지 사무소의 연결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피해 여성은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해고됐을 뿐 아니라 9명은 강간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브라놈 게브레스 WHO 사무총장은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겨운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상황에 직면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중국과 시리아 등 몇 개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 영상을 제공하는 회원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17일에 이 드라마를 공개했는데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유럽과 중동, 남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넷플릭스의 전체 드라마에서도 시청률 1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더빙과 자막이 있습니다만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유튜브에는 이 드라마를 본 분석 영상과 소재가 된 한국 놀이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세상에서도 이 드라마 속의 특정 장면을 따라 해보거나 흉내내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특히 틱톡의 경우 이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시태그를 단 영상의 조회수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196억 뷰를 넘어선 정도입니다. 오징어 게임, 뽑기, 줄다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0대 이상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어린이들의 골목놀이를 아주 중요한 소재로 썼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돈이 필요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빚진 사람, 사기친 사람, 노인, 여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또 진심을 나눌 사람을 찾지만 결국 죽고 또 죽이게 되는 밑바닥의 인간성도 모두 드러내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피가 튀는 영상과 그 내용에 불편해하다가도 어느새 60분짜리 9개 영상을 단숨에 보게 됐다면서 최후의 1인을 가렸던 게임이고 또 드라마의 제목이죠. 오징어 게임이 뭔가 하는 관심이 일고 있고요. 탄탄한 이야기 구성, 영상미, 음악, 또 독특한 복장을 하고 찰진 연기를 하는 한국 배우들에 대한 감탄과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세계에 알린 언론인입니다. 로이터통신의 안드레 셜랄 선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북한은 평안 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지역은 맑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 북도, 자강도 지역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삼지연 김영권이 7도에서 시작됩니다. 장진관 양강도 나머지 지역은 10도 아래, 자강도 12도 안팎, 강원도 원산 장전 16도, 청진 함흥 14도, 평양이 16도, 개성 신의주 15도, 해주가 17도에서 아침이 시작되고요. 낮에는 삼지연이 18도에 머뭅니다. 청진 22도, 함흥 26도, 원산 장전이 24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맑은 날씨에 평양 남포는 낮 최고가 26도, 황해도 모든 지역과 자강도 희천 27도로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낮부터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고노다루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왕조 시대에 제정됐던 헌법을 당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수뇌부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아프간 철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카리브에 있는 나라 아이티의 총선거가 다시 연기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일본부터 가보겠습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9일 총재 선거를 치렀는데요. 결선 투표 결과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고로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누르고 27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네, 결선 투표 결과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죠.
네, 결선 투표는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표 382표와 47개 광역자치단체 지부가 각 한 표씩 행사해서 총 429표로 결정하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257표를 얻었고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170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대다수 관측대로 결선 투표까지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결선 투표를 치러야 했는데요. 이 결선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가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유리할 걸로 전망됐었습니다.
네, 1차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죠?
네, 1차 투표에서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256표, 고노 담당상이 255표를 받았고요. 다카이키 사나의 전 총무상이 188표,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63표를 얻었습니다.
네, 1차 투표에서도 비록 뭐 한 표 차긴 하지만 기시다 후보가 앞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표와 당원, 당호표가 각각 382표로 동수인 1차 투표에서는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고노 후보가 앞설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1차 투표에서도 기시다 후보가 한 표 차긴 하지만 이 고노 후보를 따돌리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그런 선거로 간주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데요. 현재 하원격인 중의원은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고요. 또 상원격인 참의원에서도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합해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다음 달 4일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이 기시다 신임 총재가 무난히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기시다 신임 총재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1957년생으로 온건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오랜 정치 가문 출신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중의원을 지냈고요. 아베 신조 총리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외무성을 지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와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재가 일단 다음 달 일본의 새 총리가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자 일본 정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네, 기시다 총재의 승리가 일본의 외교나 국방 등 주요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입니다.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다 총리로 이어진 일본의 정치는 그대로 유지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현재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 안보 협력체를 결성해서 이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시다 정부가 들어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기시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특히 신장 위구르족 등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처우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재 당선 소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기시다 총재는 당선이 확정된 후 연설에서 일본의 국가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응에 힘을 써서 노력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수십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의 선거는 끝났다면서 이제는 당이 하나로 단결해서 총선을 준비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예, 일본의 총선이 곧 있습니까?
네, 현 중의원의 임기가 다음 달 2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치러야 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11월 7일 또는 11월 14일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새로운 수장인 기시다 총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이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예, 이 선거에서 그러니까 자민당이 이겨야 기시다 총재가 총리직을 지킬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자민당이 현재처럼 과반석을 유지하면 기시다 총재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4년 9월까지 일본의 총리직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자민당이 패하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기시다 총재의 이번 당선이 11월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왕조시대에 만든 헌법을 당분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탈레반 과도정부의 압둘 하킴 샤라이 법무부 장관 대행이 28일 수도 카불에서 아프간 주재 중국 대사와 회담하던 중에 이 향후 탈레반 계획을 설명하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샤라이 대행은 이 자리에서 탈레반은 당분간 모하마드 자이르 샤 전 국왕 재임 시절이던 1964년에 채택한 헌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샤 국왕이라면 아프간의 마지막 국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933년부터 73년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날 때까지 아프간의 국왕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국왕을 끝으로 아프간은 왕조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탈레반은 과거 집권 시절에 아주 강력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채택을 했었는데 왜 왕조 시대 헌법을 도입하는 겁니까?
네, 샤라이 대행은 그와 관련해서 왕조 시대 헌법을 임시로 도입하긴 하지만 샤리아법과 충돌하거나 탈레반의 통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배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법과 규범도 샤리아법과 탈레반 통치에 부합하는 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배제할지 말했습니까?
그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의 투표권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조 헌법은 여성들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탈레반 정권은 이 샤리아법을 내세워서 여성들의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또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금지하고 공포정치를 장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탈레반 정부도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아프간을 무력으로 장악한 탈레반은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과거와는 달리 인권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서부 헤라트시에서는 범죄자들의 시신을 매달아두는 일까지 자행하는 등 공포정치가 부활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는 이 아프간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네요.
네, 미군 수뇌부가 28일 상원 군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아프간 철군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케네스 맥켄지 중부사령부 사령관 등 미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출석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스틴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 맥켄지 사령관 세 사람 모두 아프간 철군 과정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전략적 실패였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고 단기간 가장 많은 인원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철군 과정에서 극도의 대혼란이 빚어지고 또 미군 병사 13명을 포함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비판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아프간 철군 과정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은 오스틴 장관 그리고 밀리 합참의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한 거라면서 지난 몇 달이 아니라 20년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두둔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 나온 군 지휘부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새로운 발언은 없었습니까?
네, 밀리 합참의장과 케네스 사령관이 의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에 앞서 탈레반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아프간에 적어도 2,500명의 병력을 남겨둘 걸 권고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 지휘부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 것과 상충되는 발언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아이티입니다. 자 아이티의 총선거가 다시 연기됐습니까?
네, 아레랑리 IT 총리가 최근 포고령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해임했는데요. 이 여파로 11월에 치를 예정이었던 총선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네, 앙리 총리가 선관위원들을 왜 해임을 한 겁니까?
네, 앙리 총리는 미국 CNN 방송에 위원들이 총선을 관리할 수 없어서 해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선관위원들을 다 뽑아야겠네요.
네, 앙리 총리도 선관위를 새로 꾸리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할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선관위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 언제 총선을 치를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들도 앙리 총리가 이 선관위 출범 시한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IT 총선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IT에서는 올해 들어서 총선이 이미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IT 선관위는 올해 초에 국민투표, 의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9월 26일 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7일에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선거를 오는 11월 7일로 연기했었습니다.
네, 이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되기 전에도 IT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네, 모이즈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총선이 연기된 후 의회가 없이 통치하면서 전국이 불안정했는데요.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지진까지 나면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총선이 계속 연기되면서 IT 현재 의회가 없는 상태라는 건데 그럼 나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모이즈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가 만든 법이 아니라 포고령으로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앙리 총리가 모이즈 대통령 암살이 연루됐다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IT의 베드포드 클로드 검사장이 지난 14일 법원에 앙리 총리가 이 모이즈 대통령 암살에 연루된 걸로 보인다면서 그를 기소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앙리 총리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는데요. 이후 클로드 검사장은 해고됐고요. 법무부 장관은 교체됐습니다.
네, 앙리 총리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됐다는 겁니까?
네,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되던 날인 7월 7일에 앙리 총리가 용의자 가운데 한 명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겁니다. 앙리 총리가 통화한 걸로 알려진 사람은 IT 법무부 관리였던 조제프 바디오로 현재 도주 중입니다.
네, 모이즈 대통령 암살 배후는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배후나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내비의회가 정부 임시지출안과 정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건당국에 제출하고 조만간 긴급 사용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미국에서 살인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FBI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하는 말이죠. 셧다운의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7일에 이어 28일에도 미 연방상원에서 임시정부 지출안과 국가부채한도 유예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안 통과 시한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30일이면 올해 회기가 끝나는 거죠?
네, 따라서 30일 이내에 정부 임시지출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 자금이 끊기면서 정부가 폐쇄되는 건데요. 앞서 연방 하원은 민주당 주도로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상한선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법안을 상원으로 송부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두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걸 우려하는 공화당은 두 법안을 연계하는 데 반대하면서 임시 지출안만 단독으로 처리하면 협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셧다운 위기도 위기지만 국가 부채 한도 설정도 지금 시급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합니다. 자, 미 의회는 지난 2019년에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요. 이게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재건 인프라 법안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관련 입법이 이뤄지질 않았는데요. 따라서 연방 정부는 그간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정부의 현금과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재원을 조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법으로 그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다시 말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 정부의 이 비상금이 남아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한이 길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경제수장인 제니 옐런 예무장관이 28일 이 상원 은행 주택 도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의회가 다음 달 18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달 18일. 이것도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부에 이 정부 재정 위기를 알리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오는 10월 18일이면 이 재무부에 매우 한정된 자원만 남을 걸로 예상된다며 이 역시 추정치고 연방정부 현금 흐름은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주 시한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옐런 장관은 지난 한 해 정부의 하루 평균 현금 흐름이 5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까지 도달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따라서 재무부의 특별 조치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이 현금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에 대한 추정치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어서 이런 불확실성은 정부 부채 한도 설정을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디폴트 상태가 벌어지면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신용과 신뢰를 위험에 처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의회가 이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아서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네, 옐런 예무장관은 청문회에서 지난 2011년 상황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서 결국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고요. 이로 인해 증시 급락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 사태보다 사실 더 급한 걸 꼽자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셧다운 위기인데, 자, 미국 역사상 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게 몇 차례 정도 됩니까?
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총 21차례 정부 셧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77년에서 81년이 임기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만 제외하고 모든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셧다운을 경험했는데요. 하지만 뭐 대부분 단기간에 불과했습니다. 뭐 며칠에서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아주 꽤 긴 시간 미국 정부가 폐쇄된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자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시한 내에 지출안을 만들질 못했는데요. 35일간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미 사상 최장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자, 만약에 정부 셧다운 사태가 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셧다운 기간에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은 무급 강제 휴가에 들어가고요. 정부 기관의 활동과 대국민 서비스는 축소되거나 중지됩니다.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 등 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을 비롯해 이 정부의 필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 노력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과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28일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에 해당 연령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했다며 관련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예,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 두 회사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 약 2,270명을 대상으로 성인 청소년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 수준인 10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투여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능이 입증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승인을 받은 연령대가 12살 이상이죠?
예, FDA는 16살 이상에 대해선 코로나 백신을 정식 승인했고요. 12살에서 15살 청소년에 대해서는 긴급 사용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미 언론은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12살에서 15살 청소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보건당국이 승인한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긴급 승인도 뭐 10월이나 11월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예,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데다 가을 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소아과학회 AAP에 따르면 어린이 확진자 수가 이달 초에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요. 어린이 대상으로 한 이 백신이 나오면 이런 확산세를 좀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도 예상된다고요?
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 약 600명을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스콧 커비의 최고 경영자 CEO와 브렛 하트 회장은 2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매우 힘든 결정이었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과의 계약을 끝내는 절차를 이날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항공이 언제 이 백신 의무화 조처를 발표한 겁니까?
네, 지난 8월 초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의 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모든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2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마감 시한까지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직원이 약 600명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공식적인 해고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백신을 맞는다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나이티드 항공의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백신을 맞은 겁니까?
네, 회사 측은 미국 내 직원 6만 7천 명 가운데 종교나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 면제를 신청한 직원은 33% 미만이고 면제 신청사를 제외하면 직원의 99%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직원은 일단 다음 달 2일부터 무급 휴직 처리를 할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조처는 유예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해고되는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요. 신규 채용도 이루어지겠군요.
예, 유나이티드 항공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2만 5천 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가 채용의 조건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사가 운영하는 조종사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전원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의 건수가 앞선 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 연방수사국 FBI가 27일 발표한 2020년 범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은 앞선 해인 2019년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FBI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살인 건수는 약 2만 1,500건입니다. 이는 2019년에 집계된 건수에 비해서 30%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1960년에 범죄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 가운데 총기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요?
예, 전체 살인사건 가운데 약 77%가 총기 사용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집계된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10년 전에는 총기에 의한 살인 건수가 전체 67%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총기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정부 차원에서 집계하는 총기 판매량 통계는 없는데요. 대신 FBI가 매년 실시하는 이 총기 구매 신원조회를 통해서 총기 판매 건수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FBI가 실시한 신원조회 건수는 3,970만 건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도인 2019년보다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네, 특정 지역의 사건이 많았다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살인사건 발생 건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던 건 아닙니다. 이 FBI의 발표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어느 특정 지역이 집중돼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서 폭넓게 발생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 테네시주의 맨피스,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이 바로 해당 지역입니다. 반면 과거 높은 살인사건 발생률을 기록했던 도시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990년 전체 살인사건 건수의 약 14%를 차지했지만 2020년은 약 4%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전체 살인사건 건수를 분석해보면 연령대라든지 성별, 인종별로 나타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FBI가 이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살인 사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20대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성별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또 남성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인종별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흑인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 지난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살인 사건이 증가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신문은 이어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팬데믹 기간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더해 총기 판매 급증 등이 살인사건 증가의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것 역시 살인사건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언급할 때 흔히 비교하는 사례가 과거 동독과 서독입니다. 양측은 남북한과 같이 분단을 겪었지만 통일을 이룬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독 과정을 세계에 알린 언론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굵직한 국제뉴스를 현장에서 보도한 안드레아 셜랄 로이터통신 선임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My name is Andrea Shalal. I am a long-time journalist with Reuters. I've been with Reuters for most of my career.
네, 제 이름은 안드레아 셜랄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경력의 대부분을 로이터에서 보냈습니다. 입사한 게 1988년이니까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 전에 다른 언론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면 40년도 더 돼요. 원래 주요 취재 분야는 통상과 국제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을 담당했어요. 그러다 군사, 방위산업과 국제 안보 현안에 관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 국제 정세에 관한 평론도 하고요. 얼마 전 다시 선임 기자로 취재 일선에 나섰어요. 백악관에 출입하는 중입니다.
여성 언론인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셜랄 기자를 꼽는 응답이 많습니다. 세계사의 주요 사건마다 현장에 있었던 분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독일 통일 과정을 베를린에 가서 취재하셨죠?
Yes, I guess that dates me. I was very young. I had really
우선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받을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독일 취재는 제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 11월이었으니까 로이터에서 일한 지 불과 1년 남짓 됐을 때예요.
기자 생활 초창기부터 아주 큰 사건을 다루신 거네요.
There were massive crowds of East Germans milling in parts of West Berlin who were by and large just in shock.
맞습니다. 동베를린 주민들이 구름같이 서베를린으로 밀려들고 서베를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동베를린으로 여행하는 것 예전에는 꿈도 못 꿀 광경이었어요. 양쪽을 가르는 장벽은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장벽이 사라진 뒤 베를린은 자유가 분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념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졌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를린 특파원으로 다시 독일에 갔는데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된 번창하고 역동적인 도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독 취재 경험부터 질문한 이유는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통일을 바라는 한국과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I say don't give up hope. You know,
희망을 놓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처럼 남북한도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사실 동서독의 통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다가왔어요. 우선 동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을지가 미지수였고요. 동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소련이 붕괴하는 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장벽을 허물라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촉구한 뒤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죠.
I don't think it was expected and I you know any more than one expects right now for North Korea to
맞아요. 그전까지 통일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어요. 지금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사람들은 극적으로 통일을 이룬 거예요. 한국과 북한은 형편이 낮잖아요. 통일을 목표로 삼은 당국 간 논의와 교류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으니까요. 희망과 염원을 놓지 않는다면 상황이 받쳐줄 날이 옵니다. 그러려면 통일과 자유를 향한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해 나가야 해요. 그 주역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이에요.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It was the people on the streets who defied orders, who rallied, you know,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churches.
통일 직전 동독에서는 자유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거리에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와 자유를 외쳤습니다. 동독의 공산 정권을 비판하고 통일을 외쳤어요.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단지 관찰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서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어요. 통일 문제는 정권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민이 나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남북한 관계는 희망이나 염원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 핵무기 문제가 있으니까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이런 현안이 있었나요?
You know, I think what was the issue there was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at were stationed in Germany. In West Germany and also East Germany.
그럼요,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동독 지역에 배치된 소련의 핵무기 확산을 어떻게 막을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서독에 있는 미군 핵무기도 현안이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남북한 관계에서 참고할 만한가요?
Part of the calculus of how to move forward and you know, on the part of the allies that were standing in the wings and then ultimately you know, helped negotiate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다자 협상이 큰 역할을 했어요. 당사자인 동서독 외에 미국과 소련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한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통일과 동시에 2차 대전 패전국 지위에서 벗어나 주권을 상당 부분 되찾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동독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군은 그대로 남았고요. 아울러 동독 지역이 편입한 새로운 독일 연방의 군사적 지위는 나토 회원국과 같이 된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남북한 관계 발전과 통일도 이 과정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자 생활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경험은 뭔가요?
You know what? Honestly, it's probably too soon to really reflect on it, but January 6th, the siege of the capital is something that I think all of us here in
아직 판단하기 이를 수 있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입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총체적으로 취재할 계획을 잡았어요.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연설하는 일정, 그리고 연방의사당에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일정까지 시간대 순으로 따라가면서 보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인 5일 정부 당국자 여러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취재를 말리더라고요. 그날 현장에 나서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 행위가 있을 걸 예측했던 겁니까?
I had gotten sort of dissuaded the previous evening. People in government told me it could be dangerous. I should be careful.
네,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폭동 대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장 취재진이 모두 방탄 헬멧과 조끼를 입고 워싱턴 시내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을 나서기 직전 다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1월 6일 취재 현장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염려해 주신 거죠. 저는 그래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incredibly important that we remain vigilant. Young, I'm German originally, and so growing up German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and the Holocaust.
경각심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직후 분단된 패전국이었어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이 한참 모자란 상황이었죠. 그러나 결국 통일을 이루고 사회 각 방면의 발전을 일궜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었고 경각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북한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안드레아 셜랄, 로이터통신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다양한 의성어들 살펴보겠습니다.
How do you describe the sound a dog makes?
개가 짖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Also, does everyone hear that sound the same way?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똑같이 들을까요?
Every language in the world has words that express sounds.
세계 모든 언어에는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These are called onomatopoetic words.
의성어입니다.
Let's say you walk past an angry dog. What sound does the dog make?
화가 난 개 옆을 지나간다고 합시다. 개가 어떤 소리를 내나요?
Woof, woof. Woof. When a native English speaker says the word woof, the pronunciation is somewhat similar to the sound the dog makes.
미국인들은 W-O-O-F, woof, woo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멍멍 이렇게 말을 하죠. 멍멍 짖는다. 고양이가 야옹 하고 우는 소리를 미국인들은
A cat.
Meow.
Meow, meow라고 합니다. M-E-O-W.
Imagine you are in a quiet restaurant.
조용한 식당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Suddenly, the people next to you start to have an argument.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I can't believe you lied to me.
Shh! We are in public.
Don't shush me. I can't believe you lied to me.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Shh! We are in public.
Shh! 조용히 해요. 우리는 공공장소에 있어요.
Don't shush me.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마세요.
When you tell someone shh, you are saying the situation requires quiet.
누군가에게 shh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상황이 조용함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Don't shh me. She means to say, don't tell me to be quiet.
shh 라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쌩 하고 빨리 지나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Zoom. But you can also say the car zoomed by me. This means the car drove by you at a very high speed.
차가 내 옆을 빨리 지나갔어요. 쌩 하고 지나갔어요.
The car zoomed by me.
폭발음 쾅 이 쾅 소리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If you see something explode, you will often see the word boom used to describe the sound.
Boom, B-O-O-M, boom이라고 합니다.
Boom.
끝으로 의성어로 쉬를 사용해 조용히 하라는 표현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you lied to me.
Shh, we are in public.
Don't shush 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의성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